오늘부터는 구원에 대한 그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회복하여 좁은 길을 걸어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또 구원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건 무리예요. 어렵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풀려남입니다. 뭔가 묶이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메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풀려난 그 자유함,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풀려남에 대한 그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나를 규정하도록 방치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좀 어렵지만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좀 표현한다면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도록 하는 삶.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이후에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우리는 미래가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과거에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그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를 팔아서 그 요셉은 그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단 말이죠. 예? 뭐 이렇게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로 가 팔려가기도 하고 그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이런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떨고 있던 이 형제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세요.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요셉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언제나 한 가지 키워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냐 신약의 말씀이냐 어느 것 하나 다 한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요. 뭐냐면 구원이요. 그 구원을 위해서 방향을 잡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복음을 선포한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성경의 모든 방향은 한 방향이에요. 항상 한 방향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수고, 모든 생명,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본질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거예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외와 같이 그렇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목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듯이 그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분은 우리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다 아시잖아요. 요셉의 삶도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삶이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그가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까지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요셉의 특징이 뭘까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이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 다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특징은 어디를 가나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 원인이 뭐 어디에 있대요? 그 원인,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원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거,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요셉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건 상관없이 그곳에서 형통을 누리는 삶,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상황에 매이지 않아요. 환경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에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형통한 삶이죠. 형통한 삶. 좀 어렵게 표현하면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보장된 삶이기 때문에 현재가 혹 어려워도 괜찮아요.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문제에 매이지 않는 것. 그것으로부터 풀어진 상태, 완전히 풀어져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구원이다. 예.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셔야죠. 묶이지 말아야죠. 예? 자꾸 문제에 막 매여가지고 그거에 밤잠 못 주무시고 막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지 마셔야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힘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는 그렇다 쳐요. 예, 힘이 없으니까. 힘 없으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은 총리가 되었단 말이죠. 총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복수할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권력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어요. 마음껏 복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 형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줍니다. 예. 회개할 시간을 줘요. 그런데 이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형제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입을 모으는 거예요. 예, 자신들이 살아갈 궁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의논해가지고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17절, 오늘 창세기 50장 17절 중간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적에 유언을 남겨놨단 얘기예요. 형제들의 이야기는 그 유언이 뭐냐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줘라 라고 아버지가 유언해 줬다. 그 얘기를 대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요셉이 눈물을 흘렸더라. 요셉이 울었어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왜 울었을까? 왜 갑자기 울었을까요? 대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울지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울면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용서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울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황이 이상해요.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울었을까요? 여기서 요셉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고 용서의 눈물이고 긍휼의 눈물이에요. 사실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요셉은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의 어디를 봐도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된 37장부터 내용들을 쭉 지금까지 읽어봐도 구석구석 차려봐도 한마디도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요셉은요, 구원으로 인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딜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가 어딜 가나 그가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은 과거에 묶이지 않았던 거예요. 과거에 묶이지 않았던 거예요.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이것이 용서이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과거에 묶이지 않고 풀려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 여러분은 과거가 여러분들이 여전히 묶고 있다면 풀어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꿈속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심각하게 고민에 빠뜨려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풀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 죄는 누가 지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난다면 결국 묶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한번 요셉이 그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형들에 대한 미운 마음, 막 복수의 마음을 늘 하루하루 그렇게 끌고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 원망의 마음, 상황에 대한 마음, 내 처지에 대한 마음을 늘 한탄하면서 막 늘 고민에 빠져가지고 힘든 삶을 살았다면 아마 그는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유합니다. 왜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풀려남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묶이지 마세요. 과거에 의해서 묶이지 마세요. 우리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풀려나세요. 더 이상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가 현재 내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허용하지 마세요. 오히려 과거에서 해방됨을 선언하고 구원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숙함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요셉의 성숙함은 언제나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함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혹 만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9절을 말씀해 보면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억한단 말이죠.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구원이 뭘까 하는 거죠. 이제는 구원이 뭘까. 다시 말해서 오늘 핵심 키워드로 다루고 있는 이 풀려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풀려날 수 있을까? 과거에 매이지 않고 죄의 것들에 묶이지 않고 풀려날 수 있을까? 그것을 간단히 세 가지만 정리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높여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거, 그것이 중요해요. 즉 과거에 어떠한 억울한 경험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바로 이 구원의 용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19절 중간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죠. 묶이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인생의 불행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려 할 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려 할 때 인생은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만족 못하고, 자기의 처지를 만족 못하고,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렇게 잘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돈도 잘 벌지 못할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막 한탄하고 원망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불행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평안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의 본분,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 평안한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다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자, 보세요. 20절 말씀해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대요? 선으로 바꾸신대요. 선으로. 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선물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패까지도 다 선으로 바꿔주세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철저한 일하심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요, 하나님 그것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신뢰합니다. 제가 혹 생각이 좁아서 생각이 부족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은 신뢰해요. 그 신뢰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풀려날 수 있어요. 자꾸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텐데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고민이 되고 묶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혹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너무도 감사해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주목하시고 내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영광의 하루아침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방법이 뭐냐? 그때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냐?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나쁜 상황을 좋은 환경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의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은 뭐냐라는 거죠. 구원은 그러면 세 번째는 안심시키고 돌보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안심이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나를 돌봐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시더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죠. 야, 그런만한 사랑받을 자격이 되는가?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생각할 때 아, 그럴만한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대상이 되나? 그렇게 내가 주목받을 대상이 되나? 쉽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면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21절 말씀해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안심시키죠? 안심시켜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뭐죠? 돌봄이죠. 돌봄. 그러면서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안심시키고 돌보시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돌보실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때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순간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애굽의 총리 앞에 서 있습니다. 총리가 한번 결정 내리면 명령 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에 사용시켜라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그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마치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죄를 지어서 과거의 죄로 인해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묶인 데서 풀려나고 수렁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즉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원지에서 벗어나서 다시 제자리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안심시켜 주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오늘을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풀려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묶이지 마십시오. 매이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